레위기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비천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힘입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십계명에 대해서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신명기 5장에 가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십계명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도덕법인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 종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이 십계명인 도덕법이고, 두 번째가 이스라엘 민법에 해당되는 율례고, 세 번째가 예배드리는 방법에 관한 제사법입니다. 이 세 가지를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덕법인 이 십계명은 이 출애굽기 20장과 또 신명기 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너 이렇게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는데 그 광경이 대단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상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각지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랬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장면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 이 시내산에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우리도 정말 벌벌 떨면서 대단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천둥 소리가 나고 번개가 번쩍이고 산에는 한 구름이 있고 아주 큰 나팔 소리가 울려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시는가? 그것은 이 율법을 주기 위함인데, 특별히 그 율법 가운데 십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이때가 언제냐면은 아브라함부터 43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430년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유대인에게만 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그런 법이 아니고 이 모든 인류에게 준 그런 도덕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로 이 십계명을 온 인류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론 십계명 가운데 율법 가운데 율례, 이스라엘 민법에 해당되는 율례는 사형만 폐지되었습니다. 사형이 폐지되었어요. 그 다음에 제사법도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사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도덕법인 십계명은 폐지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영구한 법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이 십계명이 살아있다는 이 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오늘날도 죄를 지으면 십계명 깨뜨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생각하기에 무슨 죄를 범하면 이 세상 나라의 무슨 형법이나 이런 법을 깨뜨리는 걸, 물론 그 법도 깨뜨려요. 그러나 1차적으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한다 그러면 오늘 이 순간에 십계명에 어떤 도둑질에 관한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깨뜨리는 것이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속이고 싸운다면은 오늘 이 순간에 세상 법을 어기기 전에 먼저 이 십계명을 깨뜨리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 살아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율례는 사형이 폐지되고 제사법도 사형이 폐지됐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 십계명은 여전히 오늘날도 온 인류 족속들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면 믿으면은 이 십계명하고 더 이상 상관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니까 이 십계명의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믿게 되면은 물론 믿기 전에는 무슨 관련이 있다 할지라도 믿고 나면은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가지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율법의 정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는 사람에게 없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십계명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십계명의 정죄의 측면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십계명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소유문답 제96, 97문에 이것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십계명인 도덕법이 중생하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어떤 관계가 있으며 또 중생한 믿는 자들에게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답을 주고 있거든요. 96문에 보면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도덕법이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 무슨 특수한 소용이 있는가?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십계명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묻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기를 도덕법은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소용이 있어 그들의 양심을 깨워 장차 임할 진노를 피하게 하며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인도하신다. 혹은 죄의 상태와 길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에는 그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게 하여 그 저주 아래 있게 하는데 소용이 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이 십계명이 불신자들에게 어떤 소용이냐면은 1차적으로 그들의 죄를 깨우쳐주고 그 다음에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죄 가운데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저주를 받도록 하는데 핑계치 못하도록 이 율법이 이 효력을 작용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유문답 97문에 보면은 이제 중생한 믿는 사람들에게 십계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덕법이 중생한 자들에게는 무슨 특별한 소용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으로서 중생하여 그리스도를 믿어 행위의 언약인 도덕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이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거나 정죄 받는 일은 없을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도덕법의 일반적 소용 외에 이 법을 친히 성취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선을 위하여 도덕법의 저주를 참으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감사케 하며 이 감사를 표시하려고 그들의 법칙으로서 도덕법을 더욱더 조심하여 따르게 하는 특별한 소용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문맥이 다소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구속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켜야 되는 그런 이 십계명이 된다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자들은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정죄와 저주에서는 해방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믿는 사람들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폐지되어서 더 이상 상관없는 것이 아닌가? 이건 십계명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어떤 무지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무지한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무지한 사람들은 이러한 분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불신자와 신자의 이런 적용되는 측면을 두 측면을 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도 모세의 율법 전체를 배척하고 율법의 두 돌판에게 이별을 과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지 않은 의문이 들어있는 교리를 주장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백히 이질적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악한 생각은 우리 마음에서 버려야 하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제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해가지고 더 이상 신자인 우리들은 율법과 십계명과 상관없다 이렇게 하는 사악한 생각이라고 이건 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모세는 죄인들에게 죽음밖에 아무것도 낳을 수 없는 율법이 성도에게는 한층 더 좋고 더 탁월한 효력을 지니어야 한다고 적절하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임종 시에, 그러니까 모세는 임종 시에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 생명이래.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 행하게 하라 이렇게 모세가 임종 시에 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불신자들에게 정죄의 신령이 있지만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성화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믿는 자들이 지켜야 할 새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은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서만이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죄인은 십계명을 지킬 능력도 없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 십계명을 이제는 구원 얻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논리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뭐 지킬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구원을 얻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라 그러나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윤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이르지 않았다. 이 모든 말씀이라는 게 십계명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이 율례를 제정하신 입법자가 누구신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입법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들은 마땅히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했는데 우리 피조물들이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건 너무나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2절에 보면은 더욱더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러분 십계명을 1계명부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이제 내가 말하는 이게 마땅히 지켜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이 계명을 지켜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2절에서 특별히 십계명을 복종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데 여기에 토마스 보스턴이 한 세 가지 이유를 이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본문에 보면 여호와라는 그런 하나님의 호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로 하여금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토마스 보스턴은 말합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스스로 자존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이 하나님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이 명령을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에서 복종해야 될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이 언약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이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언약관계를 말하는데 이것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이미 세운 언약을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랬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13, 14절에 그것이 잘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이거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거 말하고 있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말씀하는 게 출애굽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미 출애굽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끌고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셨죠. 그러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이 언약 안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맺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언약 안에 있는 백성으로서 그것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토마스 보스턴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애굽에서의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그렇다 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 아래서 신임하는 이스라엘 백성 간팔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에는 애굽 군대를 홍해 수장시켜 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주가 되고 구속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버스터는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속주의 시기에 우리는 모든 그의 계명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랬습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하고도 분명한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늘 애굽 땅 정죄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말하는 계명을 너희들이 분명히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4, 75절에 보면은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시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셨는가? 하나님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 뜻 따르고 하나님 계명 지키고 그를 영원히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18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요구는 십계명에 대한 복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그걸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라 이렇게 십계명의 서문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진리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들을 향해서도 오늘 이 아침에 명령하고 있는 명령의 말씀임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애굽에서의 해방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의 해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사건은 신약의 영적인 구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죄와 사단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죄로 건짐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말을 순종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참한 속박과 죄악에서 해방시켜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치할 권리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할 권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자원하는 심정으로, 감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39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뭔가? 답은요, 그의 계시된 의지에 순종함이라 했어요. 여기 계시된 의지라는 것은요, 십계명 말합니다. 도덕법 말합니다. 그의 계시된 의지에 순종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요구한다.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에르미야서 7장 22, 23절에 대전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와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난 다음에 번제와 희생 제물 드리는 데 대해서는 명하지 않고 목소리 듣고 말씀 청종하고 그렇게 참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예레미야 7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 죄와 사단에서 지옥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사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비단 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 전 성경의 말씀을 이제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다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죄악 가운데 마음대로 살아라. 너희들이 죄악을 범해도 결국은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좇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은 마치 속박과 굴레 씌움을 당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게 십계명 지켜야 되는 게 무슨 속박이고 굴레가 아니라 무한한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고서는 명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모두가 다 유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지극히 유익한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랬습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에게 굴레가 되고 속박이 되고 뭐 해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박시키고자 억압시키고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의 행복과 복락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은 넣을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마스 와슨은 순종이 놀라운 특권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입안에 음식물을 날라다 준다. 그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시는데 왜 그럴까? 우리의 죄가 도말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믿으라고 명하신다. 왜일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이다. 모든 계명마다 사랑이 들어있다. 마치 어떤 임금이 한 신하에게 분부하여 금광에서 금을 캐내어 그 금을 가지라고 함과 같아 이랬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십계명은 절대로 굴레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하면은 이 굴레처럼 그렇게 느낍니다. 그건 그 사람 마음이 잘못돼서 그래요. 원래는 이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고 대단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로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이 십계명 지키는 것은 가벼운 것이에요. 무거운 거 아닙니다. 이게 즐거운 것입니다.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더 쉽지 않겠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순간적인 쾌락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고생과 피곤함과 지침과 이 불행이 따라옵니다. 사람은 욕망의 죄를 따라서 사는데 얼마나 나중에 피곤한지 몰라요. 사람들 욕심의 죄를 따라서 죄가 시키는 그 대로 명하는 대로 살면은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뭐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몸도 돌보지 않고 막 하다가 나중에 얻은 것 같은데 얻었을 때 죽지 않습니다. 욕망을 따라 살면은 자기의 목숨도 내어놓습니다. 죄 짓는 것 결국 큰 해를 가져옵니다. 결국은 인간을 지옥불에 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거 죄 짓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여러분의 삶에 유익될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율법을 지키며 산다는 거 얼마나 큰 유익이 따르겠습니까? 율법은 영혼을 소생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둔한 사람에게 지혜를 준다고 그랬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율법을 쫓아 살면은 이런 모든 유익을 얻는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큰 복락과 특권과 유익인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명령하신 계명을 순종할 때 따라오는 그런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십계명을 속박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들의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오늘날에 살아있는 그런 규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러한 규례의 서문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정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부터 내가 말한 이 열 가지 계명을 다 지켜 행할지어다. 여러분 열 가지 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차표 나갈 터인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 한 분 섬기고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컬지 말고 안식일 지켜 거룩히 지키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 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 이게 열 가지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열 가지 모든 계명을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해. 그러니까 결국 십계명이 말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래서 로마서 13장 9절과 10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냐.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바는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하는 바는 뜨겁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십계명 지키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비록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라. 이게 십계명이 말하는 바예요. 여러분 사랑하라는 거 이 요구 얼마나 쉬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구원받은 백성에게 요구하셨더라도 우리가 그 요구를 응했어야 될 것입니다. 아마 내 자신의 이제 목숨을 내놔라 이렇게 했더라도 아마 우리는 내놓았어요. 평생 고난과 핍박 가운데 아무튼 가난과 이렇게 평생 어떤 그 고통의 상태 속에서 살아 이렇게 했더라도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고 단지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하시거든요. 이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하는 게 힘든 것입니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거 힘든 것일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 십계명에서 요구하는 사랑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자신들 깊이 생각하며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은 아마 세상을 너무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을 과감하게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온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그것이 하나님께 큰 보탬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니죠. 조급의 보탬도 되지 않습니다. 토마스 와슨은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를 경모하며 사랑할 천사들이 얼마든지 있다. 우리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무슨 더 좋은 일이 있겠는가? 그의 본질적인 복락에 대하여 한 뼘도 보태드린 것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치 않으시면서도 그것을 찾으신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에게 드리기를 원하실까? 그는 우리의 마음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더 좋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께 사랑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큰 보탬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다 우리의 마음에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도 그와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느라 말씀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십계명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같은 법이에요. 같은 법. 사랑이 최고의 덕목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이고 율법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이 십계명의 요약인 사랑 그것을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참 스스로 있는 만물의 창조주 인생의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말하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오늘 이 본문에서 십계명의 서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계명의 서문을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임을 밝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말하는 이 계명을 순종해야 될 것을 암시적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법도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든 이 율법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은 더욱 기쁨과 자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계명을 높이고 존중하며 사랑으로 그것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결국 사랑하라입니다. 이게 참 가벼운 계명이고 참 이 가벼운 부분입니다. 무겁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디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마땅한 바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그가 주신 모든 계명을 정말로 기쁨으로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죄를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좇아서 성결하고 순결하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시는 뜻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도덕법인 영구한 이 십계명 우리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얼마나 이 말씀을 참 무시하고 깨뜨리며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 계명인 사랑, 참 십계명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에 관한 이 율례를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구원받은 참 신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